네. 계속해서 이제 구속과 관련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에 저희가 느헤미야 성벽이 지어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성벽이 지어지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 다시 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 말씀, 이 전주 전전주 말씀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죠.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초림과 재림을 거의 동시에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과 초림으로 그 종으로 오시는 그 두 가지 모습을 거의 동시에 봤었기 때문에 막 그 동시에 본 모습들을 성경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 사역과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인상의 구약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어떤 그 성경의 구절들은 인간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왕국을 신정 통치로 완전히 장악해서 또한 세계를 통치하는 영광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죠? 특히 14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52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고요. 5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더라. 전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외모가 나타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외모에 대해서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세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치 소설 쓰듯이 써 있었다 그러면 100% 사람들이 그 형상을 그리고 만들고 그래갖고 그 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상에 대해서 또 숭배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표현을 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 이야기한 것이 좀 네가 50도 안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30밖에 안 되셨는데 그 당시에 외모가 좀 늙어 보이셨구나. 원래 나이보다 보통 너희가 야 30밖에 난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네가 그걸 아냐 라고 얘기를 할 텐데 50도 안 됐다고. 제가 지금 딱 50입니다. 49인데 그러니까 30대 30의 나이 비결. 지금 30이면 제가 결혼을 딱 30에 했거든요. 결혼할 때 제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다른데 제 아이들은 못 알아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모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데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고생을 많이 한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53장에서 보시면요. 4절을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만 53장의 이사야서의 말씀만 읽어도 막 가슴이 막 슬프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시면 53장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봤을 때는 너무나 약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쪽을 봤었을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을 쭉 풀어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다. 그리고 구원받고 거기서 이제 침례받고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가 본 것인데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 이런 건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9장 6절 7절 저도 이거 책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6절 7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강한 완전한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 같은 이사야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는 많이 표현하죠. 이제 와이트보드가 있으면 그리겠지만 하여튼 첫 번째 오시는 초림과 나중에 오실 재림이 한꺼번에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이는 교회의 시대가 숨겨져 있고 이 상태가 있죠. 만약에 유대인이 받아들여졌으면 이 중간에 교회의 시대가 없이 쭉 앞으로 당겨졌겠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유대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가 사실은 신비인 거죠.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됩니다. 다니엘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14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멘. 그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메시아로 또 죄를 짊어지고 갈 종의 모습으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요 전주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구속자를 통해서 인간의 범죄에 의해 발생한 모든 결과들이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회복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을 것들, 특히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물의 성질이 변하고 죽음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질병과 신체 이상 고침을 받고 위험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지구의 땅이 비옥해지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기아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자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막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있을 그럴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들, 기아,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불공정한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가슴 답답한 일들. 이런 일들,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근본적인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는 게 갸짓수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진짜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풍성하게 된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들었던 이제 CCM 같은 거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음악을 써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참 저도 좋아했던 그런 그 찬송인데 그 CCM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팽배해지는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녀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다스릴 자로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또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다가올 신정왕국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왕국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자 요한도 얘기했지만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개가 진정으로 없으면 그러면 왕국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실 나중에 보면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때가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지금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회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왕국이 오기 위한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이제 돌아가 보면요. 고대 그리스 시대 보시면 이제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완전히 땅을 엄청나게 이제 스프롤링 아웃해서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을 침략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저 인도 정도, 인도까지도 완전히 그 편잡이니까 좀 북쪽이겠죠. 거기까지 완전히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특히 무엇이었었냐 하면 군인들을 제대를 시켜요. 거기에서 이제 힘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을 하면 군인을 힘들었던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문화를 그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들을. 그래서 그리스 영향력 아래 정치적으로 그냥 막 억누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가장을 세운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그 문화를 전체적으로 문화까지 뻗쳐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이 당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온 다음까지도 해서 로마 시대가 테이크오버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팽배하게 되죠. 사실 로마도 문화는 그리스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 신화 같은 게 아니 로마 신화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하고 거의 똑같죠. 이름만 조금 다르지 신들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언어적으로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스 영향력 아래 이 유럽이 전체적으로 놓이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수하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몰라요. 아주 오래된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가 이집트와 그 지역의 이스라엘, 이스라엘까지 해서 통치를 합니다. 두 개로 나뉘어요. 크게는.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가 멸망한 게 아니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쪽 아프리카하고 유대 쪽까지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제국이 시리아 쪽,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리우는 소아시아, 바빌론 이쪽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라는 곳이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리스 문화거든요. 예술과 문학과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가 사실 굉장히 꽃피운 곳이 이제 그 셀레우코스 제국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크게는 두 부류를 나누죠. 그래서 어찌됐건 예루살렘 지역을 그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나중에는 그 셀루시드 왕조라는 건 역시 똑같은 헬레니즘의 그리스 쪽에서 나온 왕조 중에 하나인데 셀루시드 왕조가 여튼 나중에 BC 한 200년경에 예루살렘 지역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해도 너무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블레스피미한 게 뭐죠? 이 완전히 그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숭배를 완전히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희생제물에 대한 그런 제사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자체를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희생 헌물을 드리는 곳에 일부러 곡식 뭐 이런 거를 드리게 합니다. 씨앗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 그리고 안식일 이런 거를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신. 제우스나 그리스 신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그냥 처형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용해서 이 강력한 사실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하겠는데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스 철학. 요즘 나오는 철학들도 철학 공부하려면 다 그리스 철학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또 나중에 천주교의 그 교리도 그 그리스 철학 위에서 세워졌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롬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그리스 신학 위에서 이제 바탕이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런 것도 나와요. 영지주의 같은 것도. 영지주의 같은 것도 플라톤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상적인 어떤 그 아주 이상적인 상하고 현실 세계하고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들어오면 이제 영지주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굉장히 고귀한 거고 육신적인 건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안티쿠스의 규율을 받아들인 부류가 있었었는데 이들이 주로 사두개인 쪽이 돼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하고 사두개 쪽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 쪽이 메카비라는 나중에 조금 나오겠는데 메카비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바리새 쪽으로 좀 발전하게 되고 사두개인 쪽은 기본적으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쪽으로 나갑니다. 사두개 쪽은 좀 자유주의 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통적인 유대인 그룹을 바로 나오네요. 메카비라고 하는 불리우는 어떤 그룹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별동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당시에는 좋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싸우기도 싸우고 전쟁도 불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카비는 이제 나중에 바리새 쪽으로 가게 되죠. 메카비 쪽은 바리새 쪽으로 가게 되고 아까 이 위에서 이 안티오쿠스의 규율을 받아들였던 약간 그리스 철학을 많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사두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가 이제 철학적으로 인본적으로 많이 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중해 지역의 공통 언어로 그리스어가 됐죠. 워낙 크게 이제 갔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전파와 신약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졌었던 상세도 많이 쓰여졌고 학술용으로도 쓰여졌었던 그 고대 그리스어로 지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이제 BC 63년도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37년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사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배교시키고 다윗의 그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랬는데 다윗의 시드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씩 한 그룹씩을 보존시켜 왔죠. 그래서 마침내 한 젊은 처녀를 통해서 구속자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에 보시면 1장 26절을 보시면 여기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7절에 역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소식을 듣죠. 가브리엘로부터. 가브리엘로부터 또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하메드입니다. 모하메드. 모하메드가 스스로 가브리엘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짜죠, 당연히. 가짜입니다. 이슬람이 나중에 일어나는 그 부분을 또 이제 잠깐 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속자가 이미 태어났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죠. 그럼 이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겠죠. 그 사탄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구속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계획이 끝나니까 대속적인 죽음을 막아야 되는 게 사탄의 이제 일이 됐어요. 그럼 대속적인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구약에서 죽는 방법이 아닌 죽는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대속적인 죽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을 통해서 도시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집트로 하나님께서는 피신시키시죠.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지금 누가복음 피셨으니까 4장을 보시면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심 이렇게 받는 그 장면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고 30절을 보시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갖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적 같지 않지만 기적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 사이를 아무 일 없듯이 싹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면하게 되시죠. 그 다음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28절 2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것을 빼앗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 스스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를 나타내죠.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느냐? 나중에 33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지.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지금 위에서 하나님과 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은 너가 하나님으로 너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자체가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가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실패하죠. 사탄의 계략은. 그리고 역시 마태복음에서 사탄 자체를 이제 배교시키려고 합니다. 과감히도. 그래서 시험을 하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특히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못하게 막죠. 그렇죠? 막으려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역시 사탄이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사탄의 생각이 아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만 베드로처럼 그게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은 끝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탄이 자신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정말 대속적인 죽음이 있으면 내가 내 앞일은 뻔한 거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미 앞에서 구약에서 얘기하신 대로 내 앞길은 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요 4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신정왕국을 제시했었죠. 처음에 마태복음 보시면 신정왕국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 민족의 회개가 영적인 필요 조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쇠였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 민족과 사마리아인들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쵸?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Kingdom of Heaven은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죠. 그렇죠? Kingdom of God이 있고요. Kingdom of Heaven이 있고 그 Heavenly Kingdom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약간씩 다른데 그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15장 21절을 보시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15장의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셨고 하지만 이제 도움을 주시죠. 나중에는요. 뒤에 보시면 도움을 주시는데 처음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이제 잠깐 나온 거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 5번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과 헤븐리 킹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구절들을 찾아보고 다음 주에 요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